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가 세상에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누가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핍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과 아울러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 복음에 충실할 때에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을 때에 세상은 별로 교회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못할 때에 교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때에 세상은 극렬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적대감을 나타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교회가 처음 당한 핍박이 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핍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건축자들인데 우리가 실패한 건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말하였던 그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불신앙이 복음을 대적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설교하였을 때에 그곳의 사람들은 심오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나음을 받은 사람, 앉은뱅이였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을 자신의 옆에 세워두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설교하였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행한 그 악한 일들에 대하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5천명이 회개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고대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처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영적인 깊은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핍박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제자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항상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도계 계열의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선한 일, 안전뱅이를 고쳐준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이 설교를 이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성전의 문지기들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와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이것은 분명히 성전에 큰 소란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여서 불안감을 느끼고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는 항상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고 무슨 일이 계획될 때에는 항상 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거나 소동이 일어나거나 폭력 사태가 일어날 때에는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성전 맡은 자들이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해서 항상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정치를 관장하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협조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마카비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달리 이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모세의 오경, 율법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종교적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몸의 부활이나 천사나 이 악마에 대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두개인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이 나와서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것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심히 불편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게 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항상 진리를 대적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들은 성전을 맡은 자요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회에서 가장 불신앙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가문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착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일에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가장 탁월한 그런 외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참된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이들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부활의 진리를 싫어하여서 제자들을 사로잡고 오기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모세오경도 믿었고 선지자들도 믿었고 그리고 영들의 세계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그리고 몸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것을 공공연하게 말하였고 그들은 항상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바울이 그 문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즉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결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설교할 때에 이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고 천사도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 철학에 불과한 것이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친 이 몸의 부활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당장 그 옆에 이 앉은뱅이가 온전케 되어서 그 옆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놀라고 달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진리를 말할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심오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큰 영적인 각성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두개인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에 나타난 이 권능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권위로 느꼈고 그러자 그들은 격렬하게 제자들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도개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불신앙이 가지는 특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이 앉은뱅이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권세 있는 말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그들을 따르게 하는 사도들의 설교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에게 손해를 줄 것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이 진리라면 나는 기꺼이 진리를 따르겠다. 이런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것을 기꺼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증거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견해와 이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불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견해와 그리고 어떤 감정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나의 감정을 거스리거나 지금까지 자신이 삶을 통해서 가졌던 생각을 거스리거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상관없이 그 말을 싫어하고 그것을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언제든지 무시됩니다. 자신의 견해를 말할 때는 과학과 이성을 거론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견해가 아닐 때에는 그 어떤 진리도 과학적인 증거도 기꺼이 무시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 불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 그러므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통하여서 나음을 받은 이 앉은뱅이가 일어서서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신앙의 태도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과 태도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기독교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으며 이 사회가 변할 수가 있고 인생의 모든 고통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난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의 견해가 무너질 때에 그들은 격렬하게 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항상 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목숨을 죽는 데 내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결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핍박을 당하였고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선진들이 이 진리 때문에 그들이 악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다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경험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였고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결코 우리는 낙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반드시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결코 어리석고 실패한 건축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대적하고 핍박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가는 이튿날 제자들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드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자들은 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과 그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할 권리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무슨 일을 하려면 너희들이 성전을 주관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성전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가르쳐야지 너희와 같이 갈릴리에서 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 보통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런 것을 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라고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허락이 없이 한 이 일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건축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하여 세우신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어린 양의 그 실체이신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가장 먼저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런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서의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혜로운 건축가들이었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면밀하게 올바르게 살폈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는 분명히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고 감화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권세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모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놀라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공회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최소한 이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보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권력을 위협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들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생각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저급한 것이고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이성은 전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실패한 건축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전통은 신령한 것을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고통만 가중시킬 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평안을 사람들에게 조금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살필 수가 없었고 그들은 실패한 건축가로서 책망받아야 하는,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종교적인 가르침들, 권력들, 전통들 안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를 진리 위에 건축한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들은 결코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과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창기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의 영혼은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였고 자신들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그들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군인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고 창기들도 죄를 회개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별력 있는 사고를 통해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 진실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었습니까? 결코 지혜 있는 자들,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들, 세상에서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이 진실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지혜로운 건축가들입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 건축가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기독교의 전통 안에 있고 많은 가르침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진실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의 죄악을 깨달아야 하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어리석게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살펴서 진리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두개인처럼 어리석은 실패하고 교만한 건축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하여서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신문하는 관리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들이 진정으로 이 일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구원의 근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건물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는 즉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쫓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리라 말씀하신 그 적그리스도가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세우거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으며 새로운 삶이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이 안전뱅이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람을 세워놓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우리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함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우리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을 할 수 있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변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 구원의 놀라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